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하고 한절 한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이시죠? 예, 제가 한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릴 때 성경에 보면 거의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어릴 때 12살 어린 아이 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라났다. 40절을 보면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도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것, 건강한 아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났다. 이게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 또 말하는 힘, 또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 사물을 보는 가치관, 이 모든 것, 정신적인 세계의 이런 가치관과 사고하는 능력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점에서 정신적인 성숙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은 영적인 교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이 또한 자라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그런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그의 품성과 인격이 완벽하게 이렇게 성숙되어졌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늘 이 자라남에 대한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라나지 않으면 저는 늘 마음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제 키는 165인데 이제는 더 자라나지도 않고 이제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키를 병원에서 가서 쟀더니 전 165인 줄 알았더니 64.5가 됐습니다. 0.5cm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제가 똑바로 서지 않아서 그랬는가? 이게 그렇지 하면 이제 줄어드는 나이가 돼서 줄어들고 있는가? 이게 이 육체는 어느 정도 딱 자라나면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제가 자라나기를 꿈꾸지 않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은 170 정도는 돼야 되는데 180 되면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거 잊어먹었습니다. 이거에 관심을 더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마음속의 소원은 내 지혜와 정신적인 이 세계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더 마음의 소원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하면서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숙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인데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긴 하지만 그분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라나고 또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지만 우리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중간 선생님이라 그럴까요? 미니 선생님이라 그럴까요? 작은 선생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완벽한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간 작은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가. 이 교육에는 그래서 늘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제일 처음의 시작은 모방입니다. 모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모방합니다. 아버지를 모방합니다. 말을 모방하고 말투를 모방하고 행동을 모방하고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요새는 다 리모컨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 텔레비전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서 이 채널을 계속 돌렸어야 돼요. 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리모컨이 없었어요. 채널을 돌렸어요. 근데 이게 구차느니까 제가 이것을 발로 돌렸어요. 일어서서. 구부리지 않고 위에 서서 발로 이렇게 발코락으로 이렇게 채널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 아들이 봤어요. 그러더니 지도 뒤뚱뒤뚱 하더니 발을 들더니 그 텔레비전을 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거 어디서 봤지? 그랬더니 저를 본 거예요. 지 애비를 보고 지도 따라한다고 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그렇게 났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인복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인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리고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인복 중에 인복을 가졌잖아요. 우리의 인복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복 중에 인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게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방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갔던 그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부는 모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방을 하다가 이게 한 단계 넘어갑니다. 한 단계 넘어갈 때 뭐 합니까? 그 다음엔 편승을 하는 것입니다. 편승.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늘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방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할 때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편승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편승이라는 게 뭐예요? 책을 보면서 위대한 우리의 선각자들의 글에 들어가면서 편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 강의를 듣고 학교를 왜 다녀요?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편승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공부한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편승을 해요?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면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면서 우리가 편승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의 사상 나도 배우고 싶다. 저분의 인품, 아, 저게 내게 없는데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세 번째 단계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새 창조입니다. 자기의 언어,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변형되면서 새로운 독자적인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마음껏 배우시고, 그러나 최고의 선생님하고 늘 견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이 멘토들 배우시고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과 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갖고 한번 우리 화요조찬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장 프랑스와 밀레가 1814년생에서 1875년 61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가 1853년, 그러니까 밀레가 죽을 때 고흐는 22살이었어요. 고흐는 밀레를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25이 넘어가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약 10년 조금 더 그렸어요. 그리고 고흐는 1890년 37살 나이에 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 다 위대한 화가인데 특별히 이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와, 이런 그림이 있다니 하고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밀레의 만종,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그림은 유체화입니다. 이 만종은 부부가 농사 짓고 일을 하면서 저녁에 기도하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고흐가 이걸 복사하기, 모방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배우는 거죠. 모방을 하는데 이것을 연필로 종이에 그리는데, 이거 저 고흐의 그림입니다. 똑같죠? 이 구도라든지 흐름이 똑같습니다. 두 그림을 대비시켜 한번 줘보시죠. 여러분, 왼쪽이 밀레의 그림이고 오른쪽이 고흐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이 밀레를 최고의 스승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 이미 고흐는 이제 이 밀레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그림의 스승으로 이걸 따라가면서 모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크레용으로 그린 밀레이의 낮잠입니다. 이 남편이 계속 수고하고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드러놓으십니다. 그때 아내도 함께 일하다가 남편의 옆에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엎드려서 구부리고 있고 앞에 그죠 신발과 나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이 소와 달구지가 그렇게 저 놓여 있는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이 고흐가 이 그림을 또 그대로 모사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는 그림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꾸냐면 방향이 바뀌어져요. 여기서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흐가 그릴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은 이 유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레의 그림은 크레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구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구도가 이렇게 똑같은데 이 대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필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필법이 달라지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아주 이거 굉장히 멋진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체로 그려져 있는 유한대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흐는 이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참으로 많이 모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밀레의 그림보다 모사한 이 고흐의 그림이 더 많다고 하는 얘기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똑같이 유화로서 그려진 것이 있는데 고흐의 씨 뿌리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고흐가 제일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되지 못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깊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밀레 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두 그림을 보면 이 색깔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림의 양상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죽기 전 1년 전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만 사실은 그리질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고흐가 밀레를 굉장히 좋아해서 늘 자기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밀레가 갖고 있었던 이 목가적인 그런 삶의 자리를 늘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인데 이 네 번째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그림이고 제가 소망교회 목회 시작하면서 제 아내가 준 그림이에요. 이것을 제 아내가 그린 게 아니고 예술의 전당에서 거기에 저 복사본들이 있잖아요. 그 복사본을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저 액자에다가 해준 것인데 이 그림은 밀레의 파스텔 수채화예요. 이 파스텔 수채화가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정감이 있습니다. 엄마가 딸아이를 붙잡고 있다가 얘야 아빠 왔다 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탁 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왔다가 이렇게 반 무릎을 꿇고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맞아들이려고 해요. 딸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딱 돼.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First Steps예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이것은 이 파스텔 유체화 수채화인데 이것을 이제 그 고흐가 다시 그리는데 이 그림의 구조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 그림을 왜 그리기 시작했냐면 이게 죽는 해에 그렸어요. 이것을 조카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조카에게 보내주려고 이 그림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유체, 유화 그림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저는 이걸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 딸아이가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저를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림을 자꾸만 보니까 저 어머니가 저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어린아이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제가 이렇게 딱 붙잡고 저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세요. 하나님 향해서 가세요 하고 하나님께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시 제 마음속에 아 제가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림으로만 보면 밀레 그림이 더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밀레 그림은 더 따뜻하고 따스하고, 그러나 본래 이 고흐의 그림 속에는 고흐의 그 화필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 값으로 따지면 어떤 게 더 비쌀까요? 밀레가 더 비쌀까요? 아, 고흐가 더 비쌉니다. 그죠? 왜 비쌀까요? 청출어람 청어람이기 때문에. 그죠? 밀레 그림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데 이 고흐의 그림은 거기 뭐가 생겨졌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필법이, 화필의 필법이 생겨지면서 독자적인 그런 하나의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제 3월달부터 다음 3대 목사님 위에 청빙을 위한 그런 이제 청빙의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청출어람 청아람이었으면 좋겠다. 3대 목사님이 오시면 더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출어람 청아람에 그런 목회자가 오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 그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말씀으로 키울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저보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주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이 삶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아야, 엄마보다 딸이 더 나아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축복을 얻어야 이것이 이 복되고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모방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모방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편승을 해야 돼요. 그분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나만의 독자적인 이 새 창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새 창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면 누구 안에 들어가면 새 창조가 일어나요? 바로 선생님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진정한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것을 기대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요. 아, 우리 선생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줘서 그 선생님이 보고픈 거예요. 우리 선생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같이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전달이 돼서 그분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 라고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됐어,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깨닫게 됐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 분들이 오셨어요. 아까 500명이나 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합창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사의 직분을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나의 이 귀한 맡겨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되었지만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